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안녕하세요.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말씀과 찬양으로 새로워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는 에스더입니다. 첫 곡으로 찬송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듣고 오셨는데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계신가요? 오늘 하루를 보내며 기대했던 일들이 모두 다 잘 이루어지셨을까요? 아니면 또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서 마음 한켠에 아쉬움이나 허탈함이 남아 있으신가요? 어느 마음으로 계시던지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회복되는 오늘의 내 맘 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엄지아 자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지아 자매님.
안녕하세요, 내 맘 찬 가족 여러분. 저는 엄지아 자매입니다. 소망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반갑습니다, 지아 자매님. 아, 여러분, 우리는 참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질까? 이 문제는 곧 해결될까? 아, 그렇게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는데요.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의 마음도 함께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기대를 안 하려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대하면 실망하게 될까봐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희망이랑 소망은 다른 건가요?
무언가를 바란다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이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희망은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상황과 상관없이 붙잡을 수 있는 약속입니다.
아, 기준이 다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왜 다를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찬양을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찬송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먼저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 말씀 지하자매님이 읽어주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이 말씀은 참 놀랍습니다. 보통 우리는 환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왜일까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네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환난이 끝이 아니라 소망으로 이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환난이 소망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라니 우리가 다듬어지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비슷합니다. 환난과 인내, 그리고 연단과 소망, 이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 소망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아무 근거 없이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군요.
맞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생긴 소망은 상황이 바뀌면 사라집니다. 성경은 이 소망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시편 71편 5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곧 소망이라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준이기 때문에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소망 자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붙잡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내 주.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기대가 무너진 자리가 있으신가요? 그래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닫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소망일까요?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소망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것인데요. 지하 자매님은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때가 있으셨나요?
저는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순간 중에 하나는 기도했는데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소망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럴 때는 내가 기도했는데 왜 그대로일까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도 같은 질문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인데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죠. 열매도 없고 가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하박국은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소망은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입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그건 진짜 다른 차원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요, 이 소망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희망은 무엇일까요? 그 희망은 무너졌을 때 나도 함께 무너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모든 것이 흔들려도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상황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붙잡겠습니다. 라고 말이에요. 이 고백을 담아 찬송가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찬송가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맘 찬 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던 많은 기대들이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을 주십니다. 소망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부터는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소망으로 삼으며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흔들리고 또 끝난 것 같지만 변함없는 산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리고 싶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평안, 미래와 희망을 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다니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힘든 일을 만날 때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하실지 기대하면서 버티고는 하는데요. 우리 북조선에 계신 내 맘 찬 가족분들도 이 말씀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이끌어주시는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벌써 인사를 나눌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 고백을 담아 마지막 곡으로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들으며 인사 나누려고 합니다. 산소망이 되어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내 맘 찬 가족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평안한 한 주 보내시고요. 내 마음의 찬양 다음 주에 만나요.
광야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에
배움이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 학교 북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사무엘 형제님과 사랑자매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 네.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 안에서 잘 지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너무 잘 지냈습니다. 날씨가 풀어지는 만큼 또 계절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되게 기분 좋은 나날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야학교 지난주 살펴본 내용을 먼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광야학교는 육신문의 다섯 번째 주제인 그리스도의 보상이 우리 외부의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의가 되느냐의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두 가지 작용인 전가와 믿음을 살펴봤더니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무엇이더냐였는데요.
네.
먼저는 다른 분의 의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이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둘째는 전가라는 말이 적용만큼 포괄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방식과 우리가 그 의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의롭다 하심이란 율법적인 의미가 아니고 복음적 의미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살펴본 주제는 그리스도의 보상이 왜 우리의 것이 되느냐.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그 보상을 우리에게 의로 전가시키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보상,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되는 까닭은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은혜에 이르도록 영원전부터 예정하셨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택하사 그의 정하신 때에 이 의를 우리에게 적용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어떤 선이나 거룩함을 미리 보셨기 때문에, 아, 쟤는 나이가 20살이 되면 착해질 거야,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미리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좋은 것들을 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의를 적용시키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유일한 원인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보상이나 우리의 믿음, 그 두 가지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더불어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칭의의 근원적 원인으로, 그리스도의 보상은 형식적 원인이고,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수단적 원인으로 본다면요.
네. 그리고 61문으로 넘어가서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하는 거냐에 관해 살펴보기 시작했죠.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두 가지만 하고 마쳤어요.
네, 먼저는 우리가 오직 믿음의 대상으로만 말미암아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믿음이라는 행위가 그리스도의 의를 깨닫고 그 자신에게 적용시키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는 하나, 칭의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행위들은 배제되니, 만약 믿음을 덕이나 행위로 본다면 믿음 그 자체도 공로에서 배제된다는 것을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믿음이란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것 또는 뭐 깨닫는 것,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61문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체 61문 질문. 그대는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답은요?
나의 믿음이 가치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자가 된다라는 뜻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상과 의와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이기 때문이며 또한 그 의의를 받아 나의 것으로 삼는 데에는 오로지 믿음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지난주 왜 자꾸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해? 네, 두 가지를 살펴봤죠. 오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만이 그리스도의 보상을 깨닫고 취하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살펴볼 것이 있어요. 뭐 이 문장 전부가 중요하긴 한데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면 오직이죠. 오직입니다. 네. 교황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히 더 그래요. 그들을 상대할 때는 이 오직이라는 이 단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표현에 우리는 왜 오직이라는 말을 반드시 넣어야 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먼저 읽죠. 로마서 3장 28절, 마가복음 5장 36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의 의롭다 함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리스도께서는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읽은 이런 말씀들, 이것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오직이라는 말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고백 앞에 반드시 넣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모든 행위와 공로를 우리의 칭의의 원인에서 완전히 배제시킨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오직 이 말을 꼭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말은 쉽게 말해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셈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뭐 이런 거겠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말은 의롭다 하심에서 우리 자신의 행위나 공로는 완전히 배제된다. 그것들은 안 된다. 이제 이걸 오직이라는 이 두 글자의 한 단어로 표현하는 것. 자,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유는 뭘까요? 그냥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라고 하지 않고 왜 오직 믿음으로라고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공로뿐 아니라 심지어 믿음 그 자체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것에서 배제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보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 에베소서 2장 8절,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이 두 말씀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께서 믿음을 말할 때 어떻게 표현하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죠.
네.
뭐 그리고 지금 이 두 구절 말고도 읽진 않았지만 성경에 믿음으로라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요. 성경에 믿음으로 말미암아나 믿음으로 말고 믿음 때문에라고 표현하는 구절이 있을까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요? 믿음은 의롭다함을 얻는 일의 근거가 아닌 도구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나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면 맞지만 믿음 때문에라고 말하면 그건 믿음 덕분에 믿음이 아니었으면 안 되니까라는 의미로 믿음을 의롭다함의 근거나 직접적인 어떤 원인, 공로를 인정하는 표현일 테니까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들은 것 같은데 교황주의자들은 믿음 때문에 라고도 말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잘못된 표현이었군요.
네. 이 문제와 관련해 이런 예화를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만났던 자들 중에는 거린, 거지들이 있었죠? 자, 이렇게 말해볼게요. 거지들은 구호품을 받아서만 풍성해진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그들 거지의 풍성함에는 그들의 모든 행위나 공로가 배제된다. 아무런 네. 상관이 없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그래도 뭐 그들도 한 일이 있지 않나? 뭐 구호품을 건넬 때 손을 내밀어서 받기도 했잖아. 그 사람들도 한 일이 있네. 자, 그럼 이걸 어떤 그들이 풍성해지는 것에 대한 공로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만약 받는 그 행위 자체를 공로로 본다면 그 행위 역시도 공로에서 배제해야만 하는 거죠.
네. 믿음으로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거지가 손을 내밀어 받았으니 나도 뭐 한 일이 있지. 내가 부자가 되는데 나도 이렇게 했었잖아.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믿음 때문에 라고 말하는 건 믿음이라는 것을 마치 우리의 의롭다고 선언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 존재로 간주하도록 해주는 어떤 특정한 행위나 공로로 만들어버리는 거네요.
그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만 믿음조차도 공로가 될 수 없다. 예, 그런 의미로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라고 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유 네 번째는 뭘까요?
네, 칭의.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믿음이 필수적이기 때문일 듯 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으니까
네.
또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받으니까 그래서 오직이라는 말을 쓰죠. 예, 믿음이라는 공로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믿음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또 그것을 더 잘 표현하게 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교부들도 믿음으로라는 말 앞에 오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볼게요. 오리겐이라는 교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자매님 읽어주실까요?
네. 사도들은 말씀하기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다 하심이 충족하니 이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아무런 행위가 없다 할지라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네. 어거스틴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암브로시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무형제님 읽어주실까요?
행위나 갚음이 없이 오직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들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다.
암브로시우스의 고백을 더 읽어보죠.
유대인들은 그들 이전에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실을 보고 있으니 어떻게 그들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에는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행위가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값없이 죄사함을 받도록 작정하셨다.
네, 이런 분들 이후에 590년 이제 그레고리우스 1세가 교황 제도를 아주 공교히 다졌죠. 그리고 나서 교황주의자들이 이 교회 가운데 세력을 펼치기 시작하고 그들이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을 버리면서 행위를 넣은 거죠. 그렇게 말하기 전에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 있는 내용을 교부들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을 넣는 것은 새롭게 뭐 교황주의자들에 대해 반대해서 만들어낸 표현이 아니라 그들 이전에 이미 사용했던 중요한 성경의 원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61문의 결론을 내려보죠. 뭐 그렇다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어야 하는 목적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직 믿음이 아닌 우리의 공로나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손상되는 일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를 위해서도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확고히 믿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의가 우리의 행위에 의존한다면 우리는 수천 번이라도 위로를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과 공로의 의지에 그것만을 믿고 의롭다 함을 확고히 믿는다면 우리의 위로는 흔들림 없이 견고할 것입니다.
네, 뭐 결론적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 하나님도 유익, 또 우리에게도 그거만큼 위로될 게 없죠. 내가 잘해서 천국 간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죠. 우리 자신에게는 큰 은혜로운 고백이고 교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61문을 마쳤고요. 62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62문, 질문. 하지만 우리의 선행은 왜 전부든 일부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될 수 없습니까? 답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하며 하나님의 율법에 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라야만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고귀한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더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는 이제 오늘 앞부분까지 해서 61문 마지막 부분 해서 요 몇 주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말하자면 칭의의 참된 교리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62문은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 칭의 교리에 대해 교황주의자들이 이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믿음 말고 다른 것도 필요해.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그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미리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조건에 포함된다. 또
뭐 그런 잘못된
네네,
교리.
잘못된 교리로서 네. 또 믿음으로도 맞고 믿음 때문에도 맞다.
네, 이거 엉뚱한 얘기죠.
네. 또한 오직 믿음으로가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뭐 그런 잘못된 주장들이요.
그렇죠. 네, 네. 그것에서 반박하는 내용이 62문입니다.
네.
이처럼 교황주의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만 말하지 않고
그래요.
우리의 행위로도 의롭다 함을 받는다라고 주장한다고 하셨죠.
네. 뭐 우리가 길게 살펴볼 것도 없어요. 우리의 주장. 그러니까 61문까지 살펴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성경 찾아보면 되거든요. 아무튼 성경의 선포는 뭐라고 하고 있죠? 사랑자매님.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설 의는 반드시 완전 무결한 것이어야 하고
그렇죠.
또한 모든 면에서 율법에 합치되어야 한다.
네.
그러나 금생에서의 우리의 행위는 아무리 최상의 것이라도 불완전하며 죄로 얼룩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최상의 행위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의 전부도 심지어 그 일부도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요. 사랑자매님께서 성경 구절을 읽지 않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정말 그게 맞는지를 읽어주셨어요.
네.
정말 이게 맞을까요? 뭐 성경 통해 검증해보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사랑자매님이 이야기해 주신 그 전체 내용의 주전제, 가장 중요한 전제. 이게 뭐였죠?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설 의인은 반드시 완전 무결한 것이어야 하고 또한 모든 면에서 율법에 합치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건데
네,
맞는
맞습니다.
말인가요? 뭐 이 정도야 짐작으로 할 수 있죠. 그래도 정확하게 해보죠. 레위기 18장 5절, 신명기 7장 26절.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말씀하신 대로 대전제는 맞습니다.
맞아요. 예. 뭐 하나님 앞에 서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눈꽃만치라도 율법에서 어긋나면 안 돼요. 자, 그럼 소전제도 보죠. 소전제는 뭐였죠?
금생에서의 우리의 행위는 아무리 최상의 것이라도 불완전하며 죄로 얼룩진 것이다 입니다.
그렇죠. 그거였죠. 자, 이 그러면 소전제는 뭐 맞아요, 틀려요? 이거 말할 것도 없죠.
네.
말할 것도 없어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우리 너무 불완전하잖아요.
네. 네.
뭐 제 삶이나 두 분의 삶이 증거죠.
네.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네. 우리는 해서는 안 될 일도 너무 많이 하고
맞아요.
반대로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은 또 하지 않고 간혹 선을 행하기도 하지만 그것에는 악이 섞여 있기도 하죠.
네.
그래도 불완전하죠.
네. 그래도 성경을 통해서 아, 정말 우리가 그렇게 자격이 안 되는지를 찾아보자면 다음과 같은 기도에 관한 구절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아. 뭐
많이 있지만 기도에 관한 내용인데 마태복음 6장 12절 시편 143편 2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한 내용이네요.
그렇죠. 네.
네, 또 말씀을 보면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네.
둘 모두 인간의 불완전함을 고백하는 기도들이네요. 우리의 행위들은 불완전하니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다라는 내용이죠.
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기도잖아요.
네.
이 둘만 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도 설 수 없는 삶을 살 수 있구나. 를 인정하게 되죠.
네.
자, 그러면 아까 성경이 정말 의롭다함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느냐 그렇게 말하는 내용을 사랑자매님 읽어주셨는데 그 내용의 대전제가 맞았어요.
네.
근데 소전제도 맞잖아요.
네.
그럼 결론은 뭐예요? 참이겠죠. 결론 뭐였죠? 그러므로 우리의 최상의 행위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의 전부도 심지어 그 일부도 될 수 없는 것이다. 예, 방금 전에 사무엘 형제님께서 말한 그대로죠.
맞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62문. 하지만 우리의 선행은 왜 전부든 일부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될 수가 없습니까?에 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본 것에 대해 나눠볼까요?
네, 저는 오늘 왜 오직 믿음인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많이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은 우리를 행위로 옮기게 되고 그 행위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만약 저희가 이렇게 남조선에 오고자 했을 때 아, 남조선이 좀 잘 살고 그나마 희망이 있고 이러한 대전제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고비를 넘으면서 그리고 또 말이 통하지 않는 나라들을 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내준 것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로 인도해 줄 때 우리가 믿음에서 나아가는 것처럼 행위로 옮기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우리 신앙의 존재 선배님들이 가장 극심한 고통 네로 황제 속에서 참수형을 당하고 수많은 박해를 받을 때 이렇게 고백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증이다.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의 증거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람으로써 그것을 믿음으로써 나갔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는다라고 나가는 고백이 참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북돋아주는 것 같습니다. 북조선에 계시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봐야 될 나라는 남조선도 아니고 북조선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에 믿음의 증거를 단단히 내리시고 믿음을 단단히 내리시고 고난이 와도 박해가 와도 이겨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유, 은혜로운 고백을 해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사무엘 형제님의 고백을 오늘 광야학교에서 살펴본 내용과 연결지어서 살펴본다면 아 그래서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말이 통하지 않는 것도 지나왔고 그리고 결국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그래도 저 믿었잖아요. 아무튼 저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감사하지는 않고 한 90만 감사할게요.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참으로 배영망득한 어리석은 사죠. 네.
그래요, 맞아요. 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이 그 믿음이라는 것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봤는데 그렇다고 믿음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은혜로운 나눔도 감사하고 함께 나눈 내용도 잘 기억하고 계셔서 저도 마음이 좀 안심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사랑 자매님.
네, 저는 선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저희가 믿음에 기반하여서 어떤 착한 행실로서의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때로는 우리의 공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좀 드러낼 수 있을 만한 우리의 의로 좀 안 그렇게 여기려고 해도 그렇게 또 여길 때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전적으로 이루어주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공로나 의는 정말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좀 더 믿음으로 겸손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나 아니면 그 다음 주쯤에 반론에서 살펴볼 것 같기는 한데 하나님께 구원을 얻기 전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기 전은 당연히 악하죠. 우리 삶이.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의롭다함을 받은 뒤 선행이 있을 수 있겠죠. 간혹.
네.
그래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행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결국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공로가 없고
네.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공로가 없어요.
네.
아, 네.
그걸 아마 다음 주 아니면 다음 그 다음 주 반론에서 살펴볼 것 같은데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러면서도 믿음조차도 도구일 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음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됨을 늘 고백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북조선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길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길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아래서 즐겁게
Sure.